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10월 4일 월요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미국 주요 마켓의 진열대가 빈 곳이 여러분께서도 주말 쇼핑을 하셨으면 여러분 눈에 많이 띄었을 겁니다. 이른바 물류 운송이 막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연말 쇼핑 때 물건은 부족하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중국은 대만 방공구역을 하루 수십 차례나 침범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선과 이름도 이상한 화천대유 개발 특혜가 얽혀서 연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먼저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은 잘 쉬셨습니다. 예. 예. 주말에 쇼핑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진열대가 많이 좀 비어있고 뭔가 휑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 물류 위기,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실제로 가게, 그로서리 마켓이라든가 네. 이런 데들 가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죠. 뭐, 네. 어딘지 모르지만은 약간 좀 비어있고, 네. 이 좀 물건들도 좀 물량도 좀 적고 뭐 어딘가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 적지 않은, 큰 이제 어려움으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 같고, 이미 현실화 됐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는데, 일단은 그, 코로나인가,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뭐 예. 이런 거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심했습니다만, 이제 이 제조 부문 같은 데에 분명히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단순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운송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또 이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거를 배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하역 과정까지 네. 통관 과정까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병목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항구가 이제 롱비치 항구 같은데
네.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2-3일이면 처리될 것이 2-3주식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전부 그 항구에 곳곳에서 이제 떠서 차례를 기다리는 식이 되는 네.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통관이 늦어지니까 하역이 늦어지고 하역이 늦어지면 다시 이제 물건을 실는 거라든가
네.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게 늦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수송 운송 부분에서가 제일 문제되는 게 우선 선원들 같은 경우가 이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원형어선 뭐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주로 이제 화물선 쪽들.
예.
그런데 쪽에서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제한 내지, 뭐 이런 것들이 뒤따라다는 것이 아름아름 영향을 미쳐갖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실제로 필요한 그 운송인원의 한 27-8% 정도가 선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뭐 10명 중에 3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름아름 조금씩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트럭 운전사, 트럭커들. 여기도 이제 아마 지금 그 인원난이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베네피트를 주고 그러기는 하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 선박과 트럭킹. 이쪽 부분에서가 이제 겹쳐지고 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체가 이제 겹치고 사람난이 겹치고 되다 보니까 이제 물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미국이라는 것이 많은 물건을 수출도 해야 되지만은 또 수입해다 쓰는 거고
네.
이제 전형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일 뭐 흔히 재료 공장이라든가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 수입 처리 통관 다시 재 운송 과정에서 이게 뭔가 이제 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건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또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차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 반도체 가게 이제 없어 저 부족해지는 바람에 신규 차 신차 출고가 뭐 그 한 달씩 무뎌지는 건 보통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값이 돼 갖고 확확 뛴대는데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임들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뭐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에버리지로 봐서 웬만하게 되면 작년 1년 전보다 거의 더블이 이제 운임이
네.
그러니까 뭐 톤당 혹은 그 컨테이너 하나당 이래서 300불 했던 것이 예를 들면 450불 넘어서 이제 500 몇십 불까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돼 버렸죠. 네. 물건은 적어지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이제 각 뭐 중국이든 인도든 뭐 아시아 쪽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 해서 하는 이런 소규모 이제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물류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코라든가 월마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컨테이너선을 이제 임차를 해갖고 임시로 물량을 대나 봐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연말 지금 쇼핑 앞두고 지금 최대로 물건 확보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컨테이너선 임차 가능한 큰 규모 회사들은 괜찮은데
네.
일반 중소도매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볼티모어항에 아니면 롱비치항에 떠 있는 거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네.
이제 물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응책들이 뭐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트럭커 배란강 구할 수가 없고 선원 배란강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되는 거 암만 빨리 한다 하더라도 사실 미국 이렇게 보면 늘어 터진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밤새 가서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국 이분들이 장기화 체나 이제 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중국과의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무역 관세 뭐 이런 부분들 해갖고
네.
이제 저기 관세를 부과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물품이 못 들어오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중국산 물품들에 대한 물가도 올라간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3,500억 달러 정도쯤에 관세가 부과됐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이든 물건값은 오르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한 걸 대략 추산해 봤더니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소비자들이 더 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품이 수없이 많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건 일부 더 내고 10센트 더 낸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 부담이 안게 된 것이 한 1,000억 달러 정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류 지체되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는 허다못해 이제 이 관세 이 부분이라도 정상화 시켜야 된다.
네.
그래갖고 어쨌든 자꾸 물건을 다운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우려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형태로 물류 비용에 따른 그 임금 저기 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백화점 이제 우리는 백화점이라기보다는 그로서리 수도가 이제 주로 예, 예. 될 텐데 그런데 가보게 되고 나면 이제 좀 숭숭 뚫린 데가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재기 허랜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절하게 내구성 있는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좀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이게 뭐 사실 좋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닥가닥하는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거는 이런 류의 물류 대란 내지 지체가 뭐 한두 주 내지 한두 달로 해결이 안 될 여지가 있고 몇 달 혹은 연, 1년 혹은 이런 반년에 될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이 어차피 델타 변이서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가 곳곳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워치를 하셔갖고 적절하게 조금 저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확보해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트래킹 또 이 드라이버, 컨테이너 드라이버 이런 분들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급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그래서 본인은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운전하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상에서 유전을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력이 충당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미국 그로서리도 보면은 휴지 같은 것은 지금 뭐 토일렛 페이퍼 같은 거는 뭐 계속 뭐 싸놓으면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경제는 또 그런데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럴 때 좀 조용히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도 이 대선 출발 또 언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살짝 띄워가면서 소리소문 없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정치적인 지지를 떠나갖고 이렇게 뉴스를 쭉 팔로우업을 하다 보게 되고 나면 좀 심심은 해요. 이게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람이 스타일이 좀 조용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이슈를 안 만드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거의 매일 뭔가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백악관이 늘 부티나듯 바빴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저, 그런 데 지나서 한동안 이제 잠잠해 있다가 불을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두고 딱 부러지게, 오케이, 내가 지금 출마한다라 얘기는 안 하는데 뭐라는 식이냐면, 내가 나가면 다 관둬야 될 걸. 이제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유력 후보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저기 트럼프가 만약에 아닐 경우. 물론 이제 펜스 전 부통령도 있고, 여러 이제 공화당 주자들이 뭐, 이제 항상 거론되는 롬니 같은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완전히 그 아바타, 트럼프의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드센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데인데, 이제 그런, 이 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할 때, 드센티스도 내가 나가게 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이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깨갱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단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나가면 이제 이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 언론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진짜 헐까 할까. 왜냐하면 뭐 수사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뭐 연걸리도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말은 지금 맡기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제도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시 트럼프랑 이제 바이든이 2024년에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거는 주로 경합주들. 일종의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 같은데 뭐 오하이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저 조지아. 지난번에 넘어갔더랬죠. 그래서 1, 2% 차이로 해 갖고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던 데들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일종의 바람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합주들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조금만 언짢게 되고 나면 무게중심이 확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 2%, 2, 3%로 누군가 손을 들어줬다가 조금 삐끗하는 것 같게 되고 나면 3, 4% 빠지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게 뒤집어지게 되면 또 대권이 뒤집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이 미국의 대권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당별로 안정이 되고 지역별로 안정이 되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데 이 소위 스윙 스테이트 대여섯 개가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양쪽에 아무리 공화당주, 민주당주가 단단하게 소위 집토끼들이 포진하고 있어도 그 대여섯 개 주에서 획획 변동이 되고 나면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뭐 압도적으로 혹은 상당한 지지로 그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취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혹은 뉴욕에서는 뭐 절대 불변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저기 뒤집어질 일이 없지만은 오하이오, 조지아,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그맣게 되면 2, 3%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외로 참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이런 데인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물론 아직은 뭐 2024년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뭐 하여튼 미국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여론조사 내지 그런 동향 치과 되고 있는 데니까. 현재는 경합주 쪽에서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아이오와라든가 이제 일종의 대선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데들. 그런 데가 여기에 3%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면은 실제 대선 때는 뒤집어진다. 뭐 아니면 확실하다. 이런 류의 통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아이오와나 조지아 이런 데서는 이제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졌을 때보다는 다시 치고 오른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고스란히 그 이 이제 바이든의 인기 하락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취임 초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백신 이런 부분이 어찌든 간에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 많이 맞히지 못한 데다는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로 또 계속 확산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안 해지 뭐 이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진다 이런 것이 고스란히 이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하게 된 누남은 다음 2024년 대선 때 누굴 뽑겠냐 했을 때 이제 거의 뭐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1-2%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제 비슷비슷한가 봐요.
네.
물론 이건 아이오와주 같은 이제 하나의 한 얘기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돼갖고
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뭔가 앞으로 치열하게 뭔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원사이드하게 이제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대선 후보 쪽으로 여러 사람을 놓아볼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트럼프 부에
네네.
그럼 뭐 이럴 텐데면 이제 디센티스 놓아보기도 하고 미트 롬니를 놓아보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가 이제 공화당의 유력주자 이제 소위 대선 후보라고 될 만한 사람을 좀 놓아봤겠죠. 네. 근데 지금 제일 강력하다라고 하는 디센티스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를 하게 되고 나면 지금 나왔던 조사를 보게 되고 나면 바이든 대 디센티스가 48대 36이니까 이제 완전히 밀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롬니 같은 경우는 42대 23이니까 뭐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네.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화당에서 거론되는 다른 사람들은 일단 바이든이 재선에 나선다고 하게 되고 나면 상대가 안 되는데 트럼프는 할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완전히 내가 나가게 되면 이제 다 물러거라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긍정평가 직무수행에 대한 이런 긍정평가 보게 되면 트럼프가 한 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도 나오고 물론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여전인지 이어진 지지도 있고
네.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봐갖고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 이제 해서 오는 차이가 되겠죠. 이제 바이든 쪽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코로나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복지 예산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곳곳에서 이제 지금 이 태클이 걸려갖고 이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정적인 거에서 좀 조금 이제 이 저 인기가 좀 떨어지는 상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을 다시 나선냐에 관해서는 이제 원래 후보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 너무 고령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누가 부통령이 되느냐.
네.
어쩌면 단임으로 끝나면서 이제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해리스, 그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애당초에는 차기 후보가 아니냐라고도 봤었었는데
네.
뭐 같이 아마 해리스 같은 경우를 거기 올려놓고 보게 되거나 하면 많이 밀리나 봐요. 공화당 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에 뭐 이거로 나설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1단계에서 이제 바이든은 제일 취약점이 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이 이런 부분들이 또 물론 이거는 지속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전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현재를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이든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리저리 이제 공화당 열렬 지지자들의 힘을 토대로 해갖고
네.
올라오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제 전략이 되는 거는 계속 선거 사기 맞았다, 도둑 맞았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뒷받침하려고 뭐 저기 아리조나 이런 데서는 재검표도 더 오래는데 거긴 하게 되고 나면 이제 트럼프 주장이 그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또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표차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 그 관심을 모으고 뭔가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거 도둑 맞았다. 이런 몰고 가서 그냥 오케이 그런 것 같다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밀고 가는
네.
지원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래서 자꾸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서 실제 재검표 과정에서 그 원래 주장이 잘못됐고 줄줄이 그 당시 법원에서 패소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아랑곳없이 일단은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이 주춤하고 휘청거린 걸 통해서 그냥 감정적인 전략을 이제 계속 해가면서 끌고 가는 거죠.
네.
이제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참 계속 이제 어정쩡하게 짝이 없는 게
네.
아, 지금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 견주어 봤더니 이 민주당 쪽이랑 견줄만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 뭐 형편없이 당하는 꼴이 되니까
네.
아, 다른 후보를 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를 계속 커지니 그것도 역시 너무 좀 부담이 크고 공화당 당내에서만큼 확실하게 장악력을 가진 건 틀림없는데 이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층 거부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중도층의 확장성이 4년 전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때는 트럼프 약간 좀 뭐 좀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름아름 그런 심리가 있었었는데 지금 트럼프에 대한 중도층 거부감은 뭐 엄청나게 심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에서는 확실하지만은 대선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지금 트럼프다.
네.
이런 것이 또 공화당의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을 허전히 이 마땅한 그 후보가 없고
네.
트럼프를 밀자니 거의 질 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네.
워낙 MT가 심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 이 투사를 못 찾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입김을 확보하는 것 같죠. 이제 확장해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아, 이 지금 공화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이 의회 선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되찾을 거라고 이제 보긴 있는데
네.
이제 중간 선거 때 내년도에 이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의 향배 때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얼마만큼 영향력을 확보하느냐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다시 변수가 되긴 오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로 봐서는. 바로 대선 직전에 직후에 그랬듯이 이제 트럼프에 좀 조금씩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라는 눕혀서 벗어도 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예, 이런 상태로 지금 이제 전국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목소리가 훨씬 자주 나올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뉴스들은 좀 활기는 띄게 될 거예요.
하여간 이 트럼프 전임 대통령 하여간 물고 늘어지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코머셜 거래까지 주저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음주운전 심각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32년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마우리와츠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의 명성 높은 마우리와츠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703-256-8797 703-256-8797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중국의 전력난 뭐 심각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인도가 경보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전력난 때문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그 경제를 인도 쪽으로 이 서방 세계에서는 약간 눈을 돌렸는데 인도 또한 이 전력 수급에 굉장히 곤란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 경제에 중국이나 뭐 인도나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중에 뭐 먼저는 중국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중국 문제부터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중국의 전력난들 아마 이미 이제 다들 소식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등장이 됐는데 초기에
네.
이제 초기 나왔던 것이 이제 특히 이제 호주를 잡으려다가
네.
이제 호주산 석탄 같은 경우 그 수입 가격도 오르고 물량 같은 경우도 그걸 함부로 막았다가 이제 대체를 할 만한 데를 찾지 못해갖고
네.
이제 고스란히 지금 부메랑처럼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또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현안을 보면 중국이 아마 31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게 31개 성인가 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20개 넘는 데서 아마 곳곳에서 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지금 가동을 좀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네. 이제 순번제로 한대거나 이런 문제 우리 친대인데면 차 없는 날 뭐 이런 거 홀수짝 소동이 있었으니까 그 일부러 전기 없는 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지라는 데가 그 광동 뭐 이 저장성 이제 장수성 이런 데 같은 데인데 그런 데가 그냥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바람에 가로등은 꺼지고 공장은 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그 이제 중국 사회주의 정부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지방 정부들한테 야, 이 탄소 배출량 올해 목표 3%니까 무조건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가게 되거나 하면
네.
석탄 발전소 떼면은 석탄 발전소 중국에서는 60%가 넘는 데는데
네.
그 떼게 되면 고스란히 이 탄소 배출량이 목표치에 저 되거나 하니까 그냥 끊어버리나 봐요. 뭐, 저, 이리저리 앞뒤 설명도 없이. 근데 뭐, 이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거 재료 넣는 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지하게 석탄 그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엄청난 공해 산업이죠.
그렇죠.
휘토류도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석탄 같은 경우 수입이 차질이 있는 데다가
네.
그러니까 물량 확보 안 돼서 뭐 2주일치는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열흘치에서 이제 일주일치로 내려왔다라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또 가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이제 할당식 목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겹쳐버리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와 같이 수반되는 것이 이제 또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역시 인도도 이제 중요한 생산기지인데
네.
거기도 역시 이제 전력들이 부족하고 특히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 석탄 확보량들이 뭐 며칠치로 줄어들었다는 이제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량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서로 연계를 짓는 거겠죠.
네.
제일 큰 소비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네.
이런 데들이 결국은 물량 확보, 가격 인상, 어차피 이제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악재로 겹쳐지면서 확보가 안 되고 가동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난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나마 생선 튀겨먹기를 망정이지.
예.
아, 튀겨먹는 건 아무래도 웬만하면 좀 버리는 게 덜 하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다 그냥
그렇죠.
다져서 튀기면 그렇죠. 되니까. 근데 회를 뜯는다고 하면 되면 이 사실 버릴, 이것저것 다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지금 큰 그 저기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업계는 바라는 거지만,
예.
이제 저 일종의 이제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건 중국 사람들 회 맛들게 되면 큰일 난다.
네, 횟값 올라가야겠네요.
아니 횟값 올라가는 그렇지 횟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선 많이 버리게 되니까.
아 예.
어쨌든 그래. 그래서 중국이 뭔가를 한번 이 딱 저 그 뭔가 감이 글로 저 저 딱 필이 꽂혀갖고 거기
예.
되면 그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 시장의 여파가 엄청나게 온다는 게
예.
지금 석탄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도미노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가도 뭐 영향이 자꾸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한 1년 사이에 한 10% 가까이 올랐나 봐요.
네.
이건 뭐 엄청난 저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소비자 물가도 같이 압박을 받아서 5, 6% 정도가 올랐대는데, 이 미국 지금 소비자 물가가 뭐 한 3, 4% 막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물론 단기적으로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로 지역도, 유로존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가 아, 지금 3.몇%인가 돼갖고, 3.34% 정도 됐는데, 이게 13년 내 최고치래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런 류의 전력 생산 부족, 전력난, 이런 것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차질까지 같이 빚어지면서, 아,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아, 물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를 이어가는, 상승을 이어가는, 아, 이런 식이 돼서, 여기에 이제 허기되고 나면은, 뭐 한국이라든가 이제 타이완, 대만 이런 데 같은 예. 경우는 중간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예.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 이 물, 생산 차질과 유통 차질,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들은, 계속 앞으로 진행될 그런 지금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경제가 또 이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조금 회복한 데 따른 효과, 이제 그 결과도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 예.
코로나 심했을 때는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가
네네.
코로나가 이제 뜸 조금 잡히는 듯 하니까 공장들이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소비 생산이 커지겠죠.
예, 예.
이게 이제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경제, 세계 경제가 다른 측면 코로나 때와는 달리
네.
또 다른 이런 이제 그 물가고라든가 아, 이 상품 부족,
네.
그다음에 물류 부족, 아, 물류 이제 그 꽉 막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아, 이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하여간 중국이 세계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김정은이 뭐 중국의 그런 관계는 뭐 우리가 뭐 많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해서 남북 비상선이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이게 김정은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하고 어떤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또 한국 정부하고 물밑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그 내막들은 알 수 없긴 하지만 다들 여러 가지가 이 간단하게 그냥 툭 던진 카드는 아니겠죠.
네.
일단은 뭐 이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뭐 된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이 원래는 이제 뭐 진행이 되다가 그 전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했다라고 해서 김여정이 형 그 아주 저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네. 중단했었죠.
네.
작년 6월인가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복구됐다가 또 이제 2주 만에 저 한미가 군사 연합 훈련한다 그래갖고 그 8월 달인가 이제
예.
중단을 시켰더랬죠. 뭐 멋대로 북한이 끊으려면 끊고 이어지면 이어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인데 이번에도 이제 또 이익구 난 다음에 이제 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뭐 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 하는지 아닌지 남조선 남구에 태도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좀 다시 또 한번 연결시켜 주는데 니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또 결정하겠다 해서
네.
완전히 이제 코가 꽤 있는 건데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이러느냐 이제 뭐 이것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1년에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뭐 배란간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지금 예, 김여정이 뭐, 이 종전선언 뭐, 그럴듯하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남북한 간에 이제 같이 만나는 것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에드벌론 띄우다가, 곳에 대한 일종의 이제 실무적인 조치.
네.
진전된 조치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신선을 연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진행되는 거로 봐갖고는, 지금 남한, 저, 한국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남은 기간 중간에 어떻게 북한과 뭔가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좀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좋은 모양새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저 판문점이든 뭐든 평양이든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도 미칠 게 없고,
네.
가뜩이나 이제 지금 뭐 이리저리 찜찜해서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어딘가 이제 그 올림픽을 토대로 해서 뭐 평화 어쩌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 이제 선전공세 때 도움이 될 듯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그 미국과의 동맹고리에서 빼내고 뭐 이리저리 하는데도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뭔가를 쇼를 한번 벌이려고들 이제 무지하게 지금 국리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에 이제 실무적인 조치가 아닌가 보는데.
예.
뭐 이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본다는데 그러면 이 많이 정지 작업을 해야 될까, 바람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조짐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 선언이 이제 뭐 그런 하나의 한 장을 까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여기에 이제 양념하듯이 다니면서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뭐 유엔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인가 미국 신문 쪽에서 인터뷰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뭐 중국 지금 여러 가지 그 예전 그전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대북 제재도 좀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당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계속 바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일련의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지금 유엔이 되는 것이 결국은 뉴욕인데 미국 심장부에 와갖고 미국의 이른바 그 피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장관이 중국 편들거나 뭔가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은 계속 여러 차례로 해서 북한이 이 뭔가 핵에 관해서 확고한 어떤 의사를 갖고 나오지 않는 한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한 제재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뭔가 풀어야 된다, 선심 당근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것들이 결국은 북경에서 이제 뭔가를 성사시키기 위한 짬짬이 간에 서로 이제 역할 분담 내지 바람 잡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가시적인 조치, 그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선 같은 경우 다시 뽑고 오는 건데.
네.
그런 이번엔 또 뭐 김정은이 지시했던 취지로 해갖고 다시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보게 되고 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행태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로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남북 접촉. 미국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끼리 접촉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림픽을 이용한 이런 쿠션식으로 해서 뭔가 이 물꼬를 터보는데 지금 생각을 해본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설령 그 베이징 이제 2월 달에
네.
2월 달에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뭐가 있다 한다는데 그러면
네.
선거가 3월이란 말입니다.
네.
그냥 한 달이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이 다 이렇게 냉혹할 수밖에 없듯이 이 퇴임 두세 달 앞두고 난다는데 그러면 밥 먹을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데.
네.
왜냐하면 이미 다 이제 가끔 떨어진 사람인데 뭘 저거 하느냐.
네.
청와대 근처에 안 가는 게 다음 정권 때 뭔가 한 자리 가까이 하려면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생리인데.
네네.
거기에 김정은이, 시진핑이, 내일 모레면 이제 대선에서 이제 저기 정권 교체가 될, 뭐 그지, 여든 야든 간에.
네.
이제 떠날 사람인데 거기서 뭘 하겠는가. 이거는 도리를 뭐 기본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은 뭐 평화라든가 대화선언 추구 같은 경우는 늘상 확인해야 된다긴 하지만은, 올바른 판단이든지 관련된다고 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 정권 교체는 다가오는 거고
예.
임기 종료는 다가오는 거라는데 그러면 그는 자 하여튼 이제 그야말로 트라이는 했지만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 넘겨갖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저걸 해라라는 거지 마지막 떠나기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해갖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그 목적이라는 거는 아무리 저건다 해도 지금 거듭 얘기지만 김정은 쪽에서 핵포기를 한다는 확고한 그런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가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결국 이제 쇼 뭐 대선 앞두고 선거 앞둔 쇼 이상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참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통신선이 이리저리 가시적인 혹은 무게 있는 조치로 바뀌기 전환하기엔 하나의 그 뭐 뭔가 시그널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를 두고 봐야 되겠죠. 아 이제 북한이 변하고 있나 보구나. 아 뭔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포기할 부분들 또 그를 위한 대화에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저기 그 정지작업으로 나오는구나 하게 된다 그러면 작은 거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건 봐갖고는 내년 2월 베이징에서의 어떤 쇼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의도나 이 계산이 너무 뻔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김정은이가 다급해진 문정권 다시 한번 농락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 붙였다 떼어놨다라는 이런 식으로 뭐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걸 또 아니라고 우기겠죠. 아, 문재인 정권은 뭐 해서 뭔가 또 새로운 국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뭐 한반도 프로세스가 평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요란하게 또 저걸 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뭐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4년 반 동안 해왔던 이제 그런 대북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 전략을 또 다시 가동하는 거고 그 일환으로 해서 통신선이 뭐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좁게는 남북 짬짬이 좀 확장해서는 중국까지 끼어서 이제 삼국 짬짬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쇼들은 끊임없이 벌어갈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음흉하다. 이것은 저희가 옛날서부터 쭉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투력 증강을 계속 늘리고 뭐 전투기들이 그냥 뭐 방공망 뚫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북한 카드를 사용해서 한국과 또 세계적인 여론을 좀 이렇게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중국 입장으로 봐서는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이번에 내각 바뀌었는데 뭐 여기도 이제 그 전에 그 아베 정권이 했던 그런 기조를 네. 다 이어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 하나라도 뛰어내야 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소, 뭐 시진핑이 방하는 이제 물건 넣어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 뭐 저 시진핑이든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냥 애달아서 지금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이거죠. 네. 미국에서 뛰어내고 대중동맹, 연합동맹에서 그 골이 제일 약한 골이니까 뭐 김정은이도 미칠 게 없고 시진핑이도 미칠 게 없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도 미칠 게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뻔히 알지만 쇼 한 판 버려갖고
네.
여기서 지금 2, 3%, 1, 2%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앞으로의 대선 때 거기서 3, 4%만 완전히 현혹돼갖고 돌아가더라도 그저 우리의 목적은 남북한 핵이고 뭐고 다 없고 잘 쇼 한번 번지르게 해갖고 약간 저 고거리에서 핵가닥 시켜갖고 그래서 3, 4% 더해서 다시 또 정권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나면 세 나라가 하나도 미칠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짬짬이 구도가 된 거죠.
예.
그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 대한민국 이 대선 구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사회의 자랑, 한인들의 권리를 찾아줄 로우 와인스타인은 손. 강력한 법정 변호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는 한인 2세 강력계 전직검사 출신 노승훈 변호사. 교통사고, 민사, 형사,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사고에는 확실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컨텐타이를 코퍼레이션, 개인 거래부터 커머셜까지 단 한 곳 믿을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 파산 신청도 크리스티나 신이 함께합니다. 노 와인스타인의 손 703-887-1037 703-887-1037.
메디케어 보험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더 좋아진 내년도 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보험 변경하실 분, 65세가 되실 분, 치과, 안과, 보청기 커버가 필요하신 분 703-591-0009로 전화주세요. 서비스 만점 조은혜 보험. 무료 상담은 703-591-0009입니다.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도 취급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당뇨 대란. 자연 치유력의 회복으로 혈당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다이아RC를 권해드립니다. 다이아RC는 하버드 의과대학이 연구하고 입증한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최고의 MSM과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던 바나바 잎에서 추출한 코르솔산을 함유, 부작용 없이 쉽고 빠르게 당뇨를 회복시키는 자연 치유 제품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이아 RC로 당뇨 잡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찾으세요. 다이아 RC 자연 건강의 집으로 전화주세요. 703-333-5066 333-5066.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서 이 한국의 대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뭐 한국 이제 대선 뭐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홍준표로 압축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뭐 아마도 다들 보도 이제 저 보셨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보니까 이제 과반수로 계속 그걸 이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무슨 결선 투표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물론 이제 이 경기랑 서울 지역에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나마 약간 반전을 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호남 때였을 텐데.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그때 뭐 거기서도 별다른 이 저기 반전세를 못 잡았으니까 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정치입니다만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는 거의 끝난 게 아니냐. 예. 이재명 이런 사람으로 해서 확실히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좀 뭐 특히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는 안만 해도 뭐 물론 거기도 이제 호남 사람들도 많이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네 이제 나오바리 지금 그야말로 텃밭이라고 이제 이야기 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지표가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니까, 확 해서 호남 혹은 이낙연 중심의 세력들이 반전을 깨하기에는 이제 조금 대충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인데. 이런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특히 호남 때 약간 그런 기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영남 쪽에서도 이재명 압승으로 가는 거 보게 되고 나면은, 네. 아, 이제 이, 소위 여당 쪽 지지자들이 마음을 정해 가고 있구나. 뭐 이제 대세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이 뭐 그야말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참 뭐 화천대유, 뭐 대장동, 예. 뭐 이렇게 해서 스캔들이 나고 있는데, 이, 뭐 아직 수사가 이제 초보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 좀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건데
예.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가장 의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에 서 있었을 만한 이재명 이런 사람이 꾸준히 뭐 거꾸로 이제 오히려 지지세를 더 다져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눈 감고 아유 이 뭐 이리저리 좀 찜찜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사나 죽으나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당 측 지지자들이 마음을 정한 거로 봐야 되겠다.
네.
뭐 이것이 이제 더 현실적인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초기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뭐 이낙연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문파들
네.
내지 이런 지지 세력을 좀 더 그 이제 많이 안고 비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문파들이
예, 예.
그랬다라고 해서 서로 이른바 이제 무의심 잡기 문파심 잡기 경선 경쟁했던 것도 같은데 지금 대장동이든 뭔지 이런 걸 봐서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꽁 대신 닭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아, 문재인 쪽의 입장으로 봐서는 돌이켜봤을 때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꽁인 게 아니었나. 아, 모든 면으로 봐갖고 다 대변해주고 문파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인물이 그래서 그렇게 정권 전체가 나서서 이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뭐 결국은 이제 완전히 퇴출된 거고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담스럽게 짝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야당에 넘겨주기보다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 결국 이제 이재명으로 낙착돼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장 그 소위 말해서 대장동 수사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네. 유동균과 뭐 이런 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구속이 되긴 하지만 검찰 움직임을 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대충 짐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 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좀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흉내만 내느냐인데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 뭐 놓치고 잊어먹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잘 확보 안 하고 그런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 이제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지금 안 할 순 없어서, 어, 그냥 흉내는 내는데, 네. 아, 이 대충 무게는 실려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검찰 태도를 보게 된다면, 아, 이제 핵심, 문정권 핵심이 가닥은 이제 잡아갔고, 이재명이를 밀고 가고, 검찰에 대한 쪽 수사 부분에서는 이제 핸디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결국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어, 글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이, 조만간 뭐 서울이랑 경기 쪽 하게 돼서 이제 결정이 되거나 안 된다거나 아마 대충 좀 짐작되는 거는 뭐 어차피 대권 주자가 결정되거나 하면 다 그 밑으로 모이는 것도 생리긴 하지만은
네.
이제 싹 사라질 겁니다. 그냥. 이제 이재명 그 용기 요청가가 이제 불러질 거고 어 뭐 이런저런 것들에서 대저 뭐 성남이고 대장동이고 뭐 화천대유 그런 거 다 그 뭐 이제 무조건 여기 이제 문재인 정권 사람들 특징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 뭐 조국 그 수많은 의혹 비리 계속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놔도 여전히 아니라고 이제 우겨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그 이런 부분들은 다 의혹, 그 다음에 양비론 걸어갖고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으로 굳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재명 쪽에서가 가끔씩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그것이 내부 교체다, 정권 교체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문재인의 가슴을 턱턱 막히게 하는 요소는 되겠죠.
네.
이거는 이 일종의 이제 문재인 정권을 다시 계속 이어간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네.
내부 교체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네. 손을 보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
그 딜레마에도 고민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꽁 대신 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끊임없이 부담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듯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교통정리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진보 지식인인 그 진중권 씨가 아마 이재명이로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제2의 조국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금 압축된 게 이제 윤석열, 홍준표인데, 아, 만약에 이 지금 화천대유나 뭐 대장동 이런 사건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씨는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좀 야권 지지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 대장동 뭐 화천대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많이 한편으로는 조금 시들해지는 데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데 쪽에서는 그 이른바 사주 의혹
네네.
이 부분들 그래서 무슨 손모 검사가 관여된 부분으로 이제 인정을 해갖고 거기 헌든대는데 그 부분도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냄새가 폴폴 나거든요.
예.
뭐 얼마만큼 이 관여가 안 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뭔가를 이제 손을 봐야 됐을 때 이른바 그 자기 성향의 시민단체 내지 이런 데서 고소고발을 지켜갖고 그런 건 아주 흔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됐는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잖은 부담이 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제일 유력 후보들이 여야의 제일 유력 후보들이 하나는 이제 이 대장동 또 하나는 뭐 사주 의혹이라든가 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들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야권 쪽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줄지는 모르는데 지금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보수 지형 이제 보수 성향들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홍준표 쪽이 좀 더 그 지지세가 높은가 봐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특히 이제 젊은 층 쪽에서 많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 나이 든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라는 것이
네.
맨 마지막에 되고 나면 이제 흔히들 3% 내지 4% 게임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많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맨 마지막에 되고 나면 결국 2, 3%, 3, 4% 정도의 차이 내에서 이제 각축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다 진영 논리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이리저리 문제가 있어 보더라도 무조건 이번에는 저 정권 바꿔야 되고 그러면 굴로 미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잘못하다간 자기네 다 이제 죽는다 하게 된다면 아무리 대장동이 아니라 무슨 사령관 동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미는 것이 이제 심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진영 논리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누가 나오더라도 이 진영 논리 쪽에 입각한 네. 후보자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런 대결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서는 이 결국은 당에 대한 지지도가 거꾸로 오히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강한 쪽이 일단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람 보기보다는 당을 보고 사람보다는 진영을 보는 것이 사람들 심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 한 5%쯤 될 만한 사람 내지 5에서 10%층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버리냐 이런 건데 뭐 이런 대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는 것이 그건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만약에 지금 같은 식대로 이제 지금 보게 되거나 하면 비슷비슷해요.
네.
두 후보가 뭐 윤석열, 이재명이가 전부들 이제 비슷하게 약간씩 왔다 갔다는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 경제학 용어에서 이제 쓰는 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 보게 되거나 하면 사이드 미러에
예, 예.
여기 저 거울에 보이는 물건들이 실제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왜냐하면 사이드 미러 때 보게 되면 멀어 보이는데 그 실제로는 가깝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문제나 위기가 있는 것이 눈에 띌 때는 벌써 훨씬 더 위기가 크다는 이제 그런 경제학 용어인데 흔히 이제 좌파를 두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좌파의 존재가 실제보다는 훨씬 더 크고 대단하다라고 이제 봐야 돼요. 한국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건데 그래서 같은 값으로 간다고 하면 결집력이라든가 뭐 응집력, 충성도 이런 것쯤으로 봐서 그 보수파가 저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으로 봐서 이렇게 백중세라고 한다고 하면 선거 때는 그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확고한 반전이 일어난다면 모르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백중세가 이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결코 보수 쪽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쉬운 싸움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얘기고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네, 물류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 그리고 중국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대선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